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예수 나를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 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레위기입니다.
5장.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에 기뻐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을 겪노라면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고 인내는 인격을 형성하며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참으로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을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아담은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지은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심판이 뒤따랐지만 많은 죄인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선물이 뒤따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예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살아서 다스리겠습니까? 아담이 한 번 지은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번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자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전에는 죄가 죽음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레위기 제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귀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요.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짚이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에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자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종아재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안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할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수돔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담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저 십자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쪼들리는 사람이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저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받았다. 믿는 이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요셉은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주도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은 멈춰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과 대부분 같은 내용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 반대 세력의 방해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습과 함께 이방 세계에서 주도적인 복음을 위해 역할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고 헌신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미에 예비하심을 봅니다. 처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장 말미에서도 그랬지만 바른 교훈이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자가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고백으로 기도와 마음과 물질, 전체적인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였고 이것은 사람들이 호소나 홍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이 머리가 아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명령하시고 지체된 우리 모두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림으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역사 속에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단결과 나눔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는 무리는 바로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피, 즉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란 어떤 것인가? 32절을 통해서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믿는 무리,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에베소서 4장 5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음이나 뜻이 절대로 다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모두가 한 마음과 뜻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같은 감각과 생각일 수밖에 없고 호흡과 생명, 즉 목숨도 비록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께 담보되어 있어서 공동 운명에 매여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저 얻어진 존재라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에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오히려 억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있게 하신 주님의 주권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며 그러한 서로의 사람들은 한 마음도 한 뜻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께 넘겨버린 사람들이 비로소 한 마음도 한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도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죄악된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생명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34절, 35절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앞의 말씀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핍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증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풍성히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겪는 육신적 결핍이나 핍박, 세상으로부터의 냉대는 이미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 다윗의 고백에 이것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하는 사실 영적인 만족만이 사람을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떤 맛난 음식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보다도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만족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의 비유인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기쁨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내면의 영적인 피로만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육신적 피로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35절 그랬죠. 모든 사람이 피로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남의 피로를 돌아보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만을 위하여 쌓아놓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일꾼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구약과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다가 본래 제사장 가문인 레위족으로 사도들이 불렀던 별명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나바 하면 선생을 얘기하고 바 하기 때문에 바나바 하면 선생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죠. 결국 구약의 랍비들이 심약한 사람들을 곁에 앉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히랍으로는 성령의 역할과 같은 위로자로 나중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바울의 동역자를 준비하심을 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위로자로서 사도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옆에서 격려하여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지만 유독 이 바나바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가 장래에 교회 속에서 감당할 귀중한 역할 때문에 이 사람의 헌신과 인간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는 아니지만 랍비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바울은 서로의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절묘한 팀을 만들므로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 속의 영광된 이름은 당연히 천국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역사 속에 그리고 후대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각자이지만 하나의 목표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목표 지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같은 하나의 믿음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영육의 서로의 부족됨을 채워줌으로 핍절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천국을 위한 집단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하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and, Author. Session 10. Mary and Martha 2.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열 번째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this session, we are going to complete our two-part series about sisters Mary and Martha, who were good friends of Jesus, along with their brother Lazarus, who Jesus raised from the dead.
여기서 우리는 두 번에 걸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Last time, we learned about how faithful Mary and Martha both were to the Lord. They loved Jesus very much, but served him in different ways.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신실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Martha was a servant who loved to have people in her home. She had the gift of hospitality. She had to learn from Jesus in Luke 10 that she must be humble in her service and not proud.
마르다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기를 즐겨하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Mary had the gift of learning and served Jesus through her intense desire to be in his presence. She was gentle.
마리아는 배우는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열심히 배우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We learn two things of great value in God's kingdom from these disciples of Jesus: service and devotion.
예수님의 이 두 제자에게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섬김과 헌신입니다.
Six days before Passover festival in April, just before Jesus would be arrested and killed, a dinner was held for him in Bethany.
때는 유월절 엿새 전인 4월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베다니에서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Martha served the food, for that was her best talent, it seems. Lazarus was there eating with Jesus.
마르다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Mary had a pint of pure nard, a type of very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as an act of worship.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Judas Iscariot, the disciple who would betray Jesus, became angry and spoke out at Mary.
가련 유다는 곧 예수를 배신할 사람인데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John 12:5 reads, That perfume was worth a full year's pay. It should have been sold and the money should have been given to the poor people.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건 하였기 때문이다.
Jesus answered, Don't stop her. It was right for her to save this perfume for today, the day for me to be prepared for burial. You will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Mary understood that Jesus' life had great meaning and his time on earth was short. He often spoke of his death and she spent a large amount of time listening to his teaching.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애가 큰 의미가 있었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끔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 sisters and their brother no doubt were also familiar with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They had been awaiting the coming of the Messiah and now he was with them.
그 두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Mary may have shared a trait with Jesus' own mother, thinking about things in her heart, keeping all Jesus said, and then knowing that now time was growing short to be with their Lord.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성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이 거의 다 끝나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The following verses were read at the time of Mary and Martha, just as we read them today. They could hold on to these verses to praise and worship God, and they were devoted to Him.
오늘날 우리가 읽는 다음 성경 구절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당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Psalm 46:10 rea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Psalm 107:1 says, Praise the Lord because he is good. His faithful love will last forever.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Martha learned to lay aside a prideful heart as she served the Lord in her belief. Mary continued in her devotion.
마르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 역시 주님께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What we must remember in learning about the famous sisters is this. Learning from God, about God, and then letting God change us should always be the first thing we do.
잘 알려진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Then our hearts will be in the right place to serve other people with joyful hearts full of praise to our Father in heaven.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another Mary, Mary Magdalene.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나도 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형제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6절 말씀이고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헬라어가 생소하므로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위 구절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NIV에서는 continue to sin이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하진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keep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